함께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 먼저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한 군데를 더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보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TV 좋아하십니까? 네. 전 좋아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힐링 캠프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되게 기독교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죠. 이지선 자매님이 나오셔서 했었던 말씀하셨던 시간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아, 별로 없구나. 우리 교회는 텔레비 안 보고 기도하고 뭐 또 이런가 봐요. 예. 그런데 또 목사가 TV 보고 와서 TV 본 걸 예를 드니까 어떡하나? 아무튼. 네, 교회 쪽에서는 저는 예전에 이제 간증하시는 걸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TV 화면을 보니까 더 좀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더 이뻐지셨던 것 같고요. 내용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전신환상, 이대 출신 여대생이셨는데 자동차 사고로 전이사상을 입으셔서 얼굴도 지금 화상을 완전하게 받으신 상태에서 피부 이식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본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셔서 지금도 미국에서 사회복지 공부하시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의 희망을 주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닉 브이 비치? 예, 저한테 항상 어려운 이름이에요. 하여튼 그분보다도 더 되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오다가 뭔가 위기를 만나서 그거에서 다시 걸어나온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아, 이분 스토리에 대해서 전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뭐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고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후반부에 좀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멘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해연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고 아, 내가 되게 그래도 감사하다. 저렇게 화상당한 사람도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감사를 느낀다면 그 바로 옆에 성유리가 앉아있었는데 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보면 그 순간 다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성유리를 보고 안 불행할 자신 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앉아있어. 납득이 다 갈 것 같은데. 참고로 저희 아내가 성유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편집해 주세요. 하여튼 포인트 있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를 느낀다면 그래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뭐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느낀다면 곧장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좀 절대적인 감사. 내게 있는 것을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깨달을 때에만 진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두 개 잘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옆을 기준으로 보고 현재 나를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위를 기준으로 보고 현재 나를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품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좋다, 싫다, 힘들다, 감사하다, 원망스럽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는 감정, 생각 그거 자체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 감정과 생각이 드는 내게 그 감정과 생각을 들게 하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점은 옆의 기준을 많이 쓰죠.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준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의 사회 문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실제 겪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겪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쓸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 중에 파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파도 현상. 어때요? 바닷가에 가서 가끔 이렇게 파도 타실 때 있죠? 이렇게 에버랜드 가서 이렇게 밀려나는 파도 말고요.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 에버랜드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을 때는 되게 높은 것 같고 내려왔을 때는 주변의 물속에 내가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이게 파도입니다. 파도를 탈 때 느끼는 파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볼 때는 내가 훅 내려가는 기분이 들고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 볼 때는 내가 훅 올라가는 기분이 들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웬만한 애랑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애인이 없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 쟤도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소중한 애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가 내가 보기에 정말 이상적인 연애를 하는 것 같은 애가 보여요. 그러면 내가 왜 얘 붙잡고 뭐하고 있는 거지? 얘가 내 인생의 종착점일까? 좀 내려가죠. 약간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웬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재밌지도 않고 연봉도 그냥 그렇고 근데 그냥 다녀요. 정규직이고 괜찮은 직장이라고들 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일을 못하고 취업이 아직 안 된 애가 있어요. 계속 감사하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올라갔다가 봤더니 막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받아. 그러면 난 왜 뭐하고 살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가죠. 그렇죠? 신앙도 약간 그렇죠. 이렇게 그래 내가 그래도 불신자에서 세속적인 사람을 보면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다가 좀 은혜 맞고 변화돼서 되게 신앙으로 힘받고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왜 난 이러고 있지? 약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죠. 파도현상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조금 올라갔다가 나보다 잘한 사람은 조금 내려가요. 근데 이게 왜 파도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끝없이 반복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을 통폐할 만한 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시던 여러분들이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희도 우리나라에서 경쟁 안 하고 자기가 100등 안에 못 들어서 짜증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세계 서열 몇 위 안에 들었다가 못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교 78등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 아니야 사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옆에 비교하는 순간은 그렇죠?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갈 때야 안 그러겠지만 옆으로 비교하는 순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이 내 주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 현상이 되게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배 위에서 보면요 본인은 파도 타고 있는 것 같지만 배 위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같은 수면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이랑 비교하면서 파도 현상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는데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도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적응이라고도 표현하고 고정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상태 파도적인 구조 속에 사람이 꽤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난 쟤보다는 좀 별로고 얘보다는 좀 나은 정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게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짜증나야 해도 그냥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래 그래서 짜증나 난 이래 그래서 다행이야 라고 하는 건 나에 대한 반응인 거고 일단은 나는 이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보다는 좀 못하고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성격은 얘보다는 못하지만 얘보다는 좋고 신앙도 얘보다는 못하지만 얘보다는 좋고 상황도 얘보다는 못하지만 얘보다는 좋은 요 정도가 난가 보다 라고 해서 주변의 일반적인 기준 사이에 있는 내 위치를 잡죠. 그렇죠? 그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은 그 상태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석고가 굳는 것처럼 고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보다 좀 더 훨씬 더 나은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죠? 훨씬 더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겪는 무엇을 가지고 난 요 정도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정화된다라는 고정화가 되고 그 고정화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기회나 가능성을 미리 폐쇄시킬 수도 있는 이 확률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든가 운동을 미친 듯이 잘하든가 아니면 되게 웃기든가 하지 않으면 나는 평범하고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발견해주는 재능이라는 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잘 나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맨 앞으로 뛰어다니는 축구, 농구 이렇게 해서 골 넣든가, 아니면 쉬는 시간에 남들 좀 웃겨주든가. 이 세 명 말고는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대중적인 인간이고요. 사실 사라져도 되는 인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나라에서 쭉 경험하다 보면 대부분 애들은 뭘 잘못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고정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성적도 중간이고 난 평범한 애예요. 난 성적도 중간이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운동도 잘 못하고 뭐 그 정도면 이제는, 아 여자분들은 이쁜 것도 들어가죠. 운동 대신. 그렇죠. 여자분들은 운동 대신 이제 이쁘면 좀 그런 게 있죠. 교실에서 좀 인정해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런 애들은 또 한 반에 한두 명이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 이제 평범한 재능이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관점이 탁월한 애들도 있을 거고요. 서정적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창조적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행동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시니컬한 애들도 있을 거고요. 뭔가 각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건데 그 구조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정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시도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여서요, 파도 속에서 고정화를 시켰어도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생각하고요,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선을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보통 5% 정도로 잡습니다. 지금 상태도 조금 나아지는 거.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인정받고 싶다. 내가 취업이 안 됐으면 취업하고 싶다. 내가 연애를 못하고 있으면 연애를 하고 싶다. 내가 재미없는 연애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재미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 정도. 내가 이러고 살아왔는데 스티븐 잡스처럼 되고 싶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베토벤처럼 되고 싶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5%, 8%? 그 정도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는 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계획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부터 계획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인생에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인생의 큰 그림은 체념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은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운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인생의 큰 그림에서는. 근데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5%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요거는 정해져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나아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자기 노력, 자기 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완고함, 마지막인데요. 완고함은 뭐예요? 자기 시도를 한 사람들은 뭘 경험합니까? 결과를 경험하죠. 자기 시도를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습니다. 5%의 시도를 하죠. 거기에 성공하면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아, 자기가 인생의 승리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들어보면 뭐 간단한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법,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책 한 권으로 내기 어려운 어떤 처세술 관련된 것인가, 혹은 연애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이직하는 법, 혹은 토익 천재,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내가 뭐 이렇게 요거에서 요걸 극복하는데 해냈던 어떤 건데, 그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돼요? 난 뭔가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일정한 자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는 자만을 경험하고요. 그 반대쪽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케이스들 있죠? 조금 이직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학교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조금 연애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5%의 도전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좌절을 경험하죠. 그렇죠? 근데 자만과 좌절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완고함이 됩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든가, 인생은 해도 안 되는구나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뭐가 형성돼요? 완고함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순서처럼 따라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기준을 옆으로 두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파도예요. 얘 보면 내가 그냥 뭐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오고 컴패션에서 편지라도 오면 그래 감사하고 살아가지 올라갔다가, 직장 가서 나보다 저 잘 나가는 애를 보면 어 왜 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되다가, 그쵸? 내가 그래서 옆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보다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를 보면 그래도 난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친구가 나타났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있으면 난 뭐하고 살았나 싶고 막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을 옆으로 두는 순간 그 사람 인생에 평평한 호수처럼 잔잔한 그런 내적 상태는 사라집니다. 기준을 옆으로 두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은 파도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가 안 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나보다 못난 애들만 만나다든가 아니면 만남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나오고 텔레비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제 텔레비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애가 있는데 팔사야. 그럼 난 뭐하고 살았지?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걔랑 나랑 비슷한 건 팔사란 것밖에 없는데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벌써 저런 돈을 벌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난 가끔 그러던데. 옆을 기준으로 두는 순간 나한테는 파도가 시작되고요. 파도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나한테는 고정화가 올 수밖에 없고요. 고정화되면 거기서 내한 반발로 해서 자기 시도를 시작하고요. 자기 시도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그것이 자만이건 좌절이건 일정한 패턴이 생기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완고함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삶은 이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신앙 얘기는요 굉장히 막연한 얘기든가 추상적인 얘기든가 비현실적인 얘기든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시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근데 뭘 하나님께 배우겠어요? 내가 살아오기에 감정이란 건 항상 이렇게 이랬는데 뭐 주의 평안이란 거 이런 것들 어떤 개념들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옆으로 두는 순간 예배를 드리고 뭐 종교 활동을 해봐도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기준 옆인 상태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성자적인 삶을 얘기해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들 얘기고 난 그냥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고정하죠. 그리고 뭔가 자기 시도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생각도 별로 없고 자기의 완고함이 있고 인생이 이렇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을 옆으로 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난 기준 옆에 있나 위에 있나 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도미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주 기준을 옆으로 둔 다음에 이것이 내가 특별하게 발견한 인생의 화두이고 하나님의 논리적인 맹점이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모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기준을 옆으로 두는 순간 파도, 고정화, 자기시도, 완고함은 그냥 드르륵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완고함의 실패 버전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완고함의 성공 버전이면 땡큐가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거고 자기 시도의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 요즘 난 바빠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뭐 인생에 내가 좀 해놓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고정화에 대한 거면 그냥 나는 뭐 이런 거지 뭐 나를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진작에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뭘 나를 대단하게 만들었다는 둥 나를 사랑한다는 둥 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뭐 요셉의 축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17살에 내가 속지 지금 내가 30살에 내 위치가 빤히 나오는데 내가 속아 약간 이런 태도가 되는 거지. 옆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준이 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죠? 그냥 보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보좌론. 이제부터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 지루해지는 부분인데 벌써 몇 분이 가셔서 내가 두렵네. 같이 가자. 그래 안 된대. 같이 가요. 보좌론을 얘기해야 돼요. 예,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너무 뻔한 구절이고 너무 자주 들린 구절이어서 이런 구절에서 별로 감동이 없죠, 그렇죠? 근데 너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패턴의 구절들을 좀 봅시다. 여러분 보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보좌라는 것이 무엇이죠? 의자죠. 누구의 의자입니까? 왕의 의자죠. 통치자의 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있는 시대에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보면 왕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기준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 되는 우리가 헌법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헌법보다 더 큰 그게 결정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는 왕이 별로 권력이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신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구조로 짜여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요 영국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요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고 멋도 없는 나라여서 권리장전이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왕이 가운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내 입장은 이렇고 제 입장은 이래요. 그럼 왕이 들어보고 얘가 맞네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법이에요. 왜 내가 맞아요? 왜 얘가 맞아요? 이거 이렇잖아요. 라고 논리를 얘기해보고 선례를 얘기해봐도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대들면 항명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우리는 뭐 어떻게 느껴요? 불합리하다고 느끼죠. 왜요? 여러분들은 법질서 사회 속에 사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느꼈어요. 왜? 왕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 왕은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객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객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당시에는 추앙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왕이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해봐야 그건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생각이고 법이란 걸 만들어봐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사회통념상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넘으면서 왕정은 나쁘다는 쪽으로 다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선할 수 없고 왕이 판단에 실수하고 왕은 잘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법이 실수하고 법이 판단을 잘못하고 법이 실수할 수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게 계속 사회에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판단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라는 게 뭘 상징해요? 보좌라는 것 자체, 왕권이라는 것 자체, 권이라는 것 자체 뭘 상징해요? 가장 맞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맞는 게 그냥 어떠한 가치의 그냥 논리적인 맞음이에요. 가장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가장 맞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냥 맞기만 한 맞음이 아니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얘랑 싸웠는데 네가 맞아 해줬어요. 얘가 맞아 해줬는데 나가더니 야 그래도 난 왕이랑 의견이 틀려. 난 네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왕의 강제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엔 둘 문제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왕과 나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걸 어떻게 해요?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좌의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재판관의 의미. 그 맞고 되는 그 분이 그 기준이 그 진리가 어떻게 하는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좌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약간 이 보좌론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주인 나는 경배 위 아래 맞고 모르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우리는 어떤 구도인지 알아요? 우리는 이 구도를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도예요? 우리는 옆의 구도를 되게 네 의견 이렇고 내 의견 이렇고 하나님 의견, 내 의견, 중간에 쇼부 뭐 이런 개념으로 겪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견, 내 의견, 하나님 능력, 내 능력, 하나님 감정, 내 감정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상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가부장제적인 아버지예요. 우리는 또 가부장은 나쁘다고 이렇게 머리에 박혀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어요? 비유잖아요. 맞고 틀리고를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이 아버지라는 비유를 쓸 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무조건 맞은 존재예요. 그렇죠? 모든 걸 갖고 있는 존재고요. 그분의 유산과 정신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죠? 요즘에 아버지는 내 옆이에요? 옆보다 살짝 아래죠. 아 아버지는 답답하고 아버지 생각은 좀 무시되고 아버지는 그냥 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돈이 남으시면 현금도 좀 주고 요 정도 나보다 살짝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건 그렇게 해요? 아 잔소리 좀 하지 마요. 그냥 도와줘요. 날 믿어줘. 아버지가 할 일은 자식을 믿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때 썼던 비유의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의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론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정말 객관적으로 맞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진리가 맞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서 난 이런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고 그 맞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알았다면 그대로 그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게 진리 보자 지금 얘기하는 옆에 사람이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나에게 기준이 되는 삶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한 가지를 더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구약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보좌론보다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뭘 첨가하죠?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보좌론은 어떤 거예요? 막고 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기준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뭘 강조합니까? 은혜의 보좌를 강조해요. 막고 대고 판단해요. 하지만 판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판단해서 얘가 잘 모르고 잘 못하고 잘 안 됐을 시에는 은혜의 보좌. 이 보좌에서 이가 그렇게 변화돼서 할 수 있도록 돕고 오히려 격려하고 섬기고 힘을 주는. 그렇죠? 그게 은혜의 보좌. 일반적인 왕의 보좌와 다른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보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인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입니다. 그렇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뭔가 억압당하고 폭력적으로 사용당한 것 같으십니까? 단어를 조금 바꿔봅시다. 기독교의 추구는요, 이게 덜 정확한 표현이지만 기독교의 표현은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와 유익이 아니라 진리의 이해관계와 유익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어떤 성직자가 멋있는 성직자입니까? 테레사를 주로 많이 얘기하죠. 테레사가 어땠죠? 자기 이해관계나 유익으로 따지면 어땠어요? 자기 이해관계로 따지면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고생스러운 삶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많은 걸 얻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캘커타를 가서 그가 일했던 조그마한 집을 한번 보세요. 이번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오늘 일어나는 집은 똑같은 3층짜리 조그마한 수녀원이에요. 1층에 내려가면 오늘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죽음을 지키고 임종을 지키고 예수를 전하는 게 내 오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노년에 어쩌다가 격려의 기회가 있었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디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셨죠. 그렇죠? 내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관계, 진리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는 것을 하고 진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성직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성직자만 그래요? 공직자도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지가 대통령 하고 싶은 게 꿈이어서 대통령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탐욕과 권력을 쫓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공직자를 하려면, 구급공무원을 하려도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안정된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공무를 하려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에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직을 한다는 건 나라에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공직자를 여러분들이 욕하고 그렇지 않은 성직자를 여러분들이 욕합니다. 공직자와 성직자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재밌는 거 나왔었는데. 봤구나? 아, 자꾸 목사 목사니까 방송 나올 때면 뜨끔뜨끔해가지고. 거지 목사님 얘기 나오셨죠? 되게. 장애인들 위해서 살아가셨던 한 분 목사님이 원래부터 장애인이셨고 장애인들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지점부터 이분이 변질됐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어느 지점부터 이분이 법인카드 비슷한 걸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긁고 다니시는데 아마 처음에는 장어 같은 거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피부를 150만짜리 했대. 왜?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좀 이렇게 고생스러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데 다니시고 뭐 그다음에 노래 주점 다니시고 그다음에 안마방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숙박업소 다니시고 이렇게 카드로 엄청 긁고 다니시는 게 이제 걸려 가지고 이제 또 난리가 나셨고 또 어떤 아프신 분들을 거의 방치해 놓으셔서 돌아가시게 해서 또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짓들 많이 하셨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오늘 기분 나쁘게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제 그걸 봐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누구 유익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비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 비난하는 건 당연하고 비난받아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를 비난하려면 종교적 가치로서 사회적 규범에서 속였다 사기꾼이다 이거 말고 종교적 가치로 그를 비난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 이해관계 유익이 아니라 진리의 이해관계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목사는 지가 성공하고 싶은 거야. 이 목사는 야망이 있어. 아, 저 목사는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아, 저 공직자는 지가 권력욕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철밥통이고 안정돼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를 공직자와 성직자를 비난하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한 삶의 기준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게 아름답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요 파도가 치죠.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요 고정화돼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기준으로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내 이해관계 아니라 진리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안일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 이제까지는 기준이 뭐였어요? 옆이었죠. 기준이 옆이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내가 조금 더 안정되고 내가 조금 더 인정받고 뭐 이런 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위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리를 좀 알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면서 사는 게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고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살 때 제일 행복하다. 기준점이 잡혔어요. 그 기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는 것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팔복의 기준으로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껴지는 첫 번째 현상은 뭐예요? 겸손함입니다. 내가 멀었구나.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좀 더 변화돼야겠구나. 그렇게 변화 그렇게 그 기준으로 비춰보면요 주변 사람이 보기엔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잘하고 있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보기엔 야 너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너 정신 나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의 기준을 봤을 때와 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의 기준을 봤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뭐나 된 것이고 저 사람 위 아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겸손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태양 앞에 비치는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저 태양을 받으면서 반짝거리는 느낌으로 잔잔하게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있고 마치 이 파랑 속에서 요게 올라가고 저게 올라가고 이 정신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멀리 태양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가운데 저것을 기대하고 희구하는 상태. 이 겸손함의 상태가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하게 자유로움이 있죠. 어떤 자유로움? 어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보름이는 안 그러나? 음악 할 때도 어때요? 정말 음악이 좋아서 할 때는 되게 갑자기 인터뷰인데 음악이 좋아서 할 때는 음악이 좋아서 할 때는 되게 행복한데 옆 사람이랑 경쟁하면서 하면 좀 힘들지 않아요? 우울하죠. 그렇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내가 진리를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하면 행복한데요. 옆 사람이랑 경쟁하면서 하려고 하면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합니다. 실제. 그렇죠? 내 시간이라고 몇 번 얘기하라. 주여. 그래요. 음악이 좋아요? 경쟁이 좋아요? 아 그래요. 주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네. 음악이 더 좋죠. 그렇죠? 그럼 음악 안 하고 그냥 싸움 같은 거 할래? 어차피 경쟁인데? 뭐 수학 경시 이런 건 어때? 에? 수학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건 싫어? 에. 우리 안에 진짜 어떤 경쟁의 콩시루에 켜가지고 예빈나 이제 경쟁을 시작해서 잘 모르는데 한 20년 하면 알 거야. 하여튼 응? 이제 껴가지고 내 입사 동기들과 비교당하고 상사와 내가 비교당하고 내 옆에서 또 경쟁하고 평가받고 이런 콩시루 속에 쓰러가 있는 게 우리가 한데 뭐예요 사실은. 꼭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대학 동기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들의 연봉과 나를 비교하고 그들의 직장의 퇴근 시간과 나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얽매죠. 그렇죠? 이런 많은 비교를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동아줄에 스스로를 묶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내 주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나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레이스를 달려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겸손과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감사가 있죠. 감사가.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너무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이 감사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분이 TV에서 너무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 손가락이 아예 없는 것보다 두 개라도 있는 게 낫지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을 언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이걸 언제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처음엔 못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날 왜 꺼냈어? 차라리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꺼내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이 몰골을 내가 겪게 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두 손가락으로 할 게 있는 게 두 손가락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서 할 줄 아는 게 있고 하고자 하는 삶이 생길 때 삶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미래와 비전과 소망, 아까 얘기했던 나를 겸손케 하는 그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라는 그걸 보잖아요. 그 뷰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기회가 주었다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까지 남들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보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역량, 그것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 종잣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꿈을 이루어가는 내 기본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천박하게 표현합시다. 죄송한 표현으로 하면 목사가 성도 숫자를 세어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는 50명이 나오는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 나랑 똑같은데 100명이 나와. 난 뭐 한 건가? 난 뭘 잘못하고 있나? 쟤는 어떻게 하나? 옆에를 봤더니 30명이 나와. 쟤보단 내가 낫다. 이러면 얘가 미친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50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인드예요? 아, 내가 얘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아, 근데 저만은 못하지.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50명이라고 하는 기회를 갖고 있어요. 지금 10명일 때 50명일 때 똑같은 거예요. 10명일 때도 똑같이 감사해요. 50명일 때도 똑같이 감사하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감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한 명일 때도 똑같이 감사해요. 왜? 이 한 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주셨으니까 이 한 명으로부터 그렇게 내가 해나갈 것인데 그래도 이 한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해.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위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요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압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아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여러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옆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하는 순간 불평이에요. 그렇죠? 하지만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내가 빨리 저렇게 되어가야지. 여기에서부터 이 구조를 짠 사람은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꿈꾸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을 기준으로 쓰는 사람은요 내가 감사하면 안일해지고 왜? 저 못한 놈보단 낫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안일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정을 가지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이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삶과 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 정도의 나한테 가능성과 기회를 주셔서 내가 저기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며 자유롭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 저게 맞구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저기까지 간다. 근데 여기서부터 요거 갖고는 저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에 감사하고 요거 갖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겨우 요걸 만들었어가 아니라 이걸 주신 하나님이, 왜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주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리라는 기대 가운데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도 진짜, 한 일도 진짜 제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운이 좋았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주 2시 정각에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예배도요, 은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있고 되니까 되고 무조건 앞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내 최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 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뭐예요?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한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시드기야 시대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이 무너졌습니다. 애가를 언제 지었어요? 성이 무너지는 그 비참함에 눈물로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게 애가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와 비교한다면 나라 그래도 있을 때가 있었고 나라 그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죠. 옆에 비교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이 전통적인 제국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100년 전만 해도 히스기야가 야 우리나라 잘 살지라고 자랑했던 유다보다 조금 했던 약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확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버렸어요. 괜찮아요. 옛날에 나보다 못 나가던 애가 지금 내 앞으로 훅 전진해가지고 내가 꿈꿀 수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놨다면 날 망쳐버렸단 말이야. 옆이랑 비교해봐요. 속이 안 터져요? 과거랑 비교해봐요. 속이 안 터져요? 예레미야에게 보이십니까? 거기서 끌려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현실을 바라보고 과거를 비교하고 주변과 비교하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예요. 없거나 악하거나 약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들고 보면 하나님이 나쁜 놈이든가 이 지경을 만들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 지경이 됐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던가. 그렇잖아요. 없거나 악하거나 약하거나예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하면? 내 주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없거나 악하거나 약하거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뭐는 무너졌어요? 다윗의 왕좌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고 여전히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온다는 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그렇죠? 다니엘이 왔어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죠. 근데 이 사람의 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의 보좌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야, 안 먹는 게 맞구나. 안 먹어요. 왜? 자기 왕은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은 보좌를 갖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죠. 나라는 없어졌어도 보좌는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한 것이냐? 그가 그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요, 그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들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달받았던 스룹바벨들 학계, 그 당시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예레미야적 비전과 환상과 당위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방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포로로 살아가지만 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의 기준과 가치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그 기준과 가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다른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박해받고 있을 때였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만뒀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방 땅보다 유대인들이 박혔던 박해가 훨씬 더 심해요. 그리고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로마가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로마가 유대인이라고 박해야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박해야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타협하고 싶고 이제는 이 힘든 과정을 좀 견디기가 싫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과정을 어렵게 견뎌야 되냐고 마음에 흔들릴 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네가 굽은 무릎을 다시 한번 굳게 펴고 느려트린 손을 다시 한번 고쳐잡고 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기준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옆의 기준을 본다면 내가 예수 믿었다가 불편해졌고 옆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어려워졌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간에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을 그들을 바꿔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탐험가 하나 애인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좋은 자세예요. 꼭 하십시오. 하나님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주 좋은 자세 하십시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대명제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거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거 하고 내 내키는 대로 살래.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무엇이 맞는지 배워가고 고민하고 알아가고 알아내서 진짜 맞는 것을 내 이해관계 유익에 좋건 좋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진짜 맞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너한테도 좋은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진리에 유익이 되는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는 것을 진리가 확대되는 것을 내 인생의 기준과 모토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대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전제를 다시 한번 캐냅시오. 마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을 내 옆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이미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파도에 휩쓸렸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내 옆이 신이 되고 내 옆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옆사람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보좌에 앉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앉아계십니다. 이 보좌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 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의 견해를 들어보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주가 아실 텐데 좋은 방향이 아니고 바른 방향이요.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주가 아실 텐데 내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며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 위해서 그것을 행해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만들어지길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지질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에서는 공허를 느끼게 만들어졌고 인간은 만들어지길 진리를 추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을 경험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재미있는 데 가서 화려하게 노는 것에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해서 길러내서 그 사람의 건강에 성장한 것을 보는 것에 있겠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진짜 만족이요. 내가 신나게 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진짜 행복과 유익과 만족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유익과 만족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롭게 했을 때 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처세술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때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고 지내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들 발견하셔서 내 주변과 비교하느라 파도에 휩쓸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호수같이 잔잔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를 향해 걸어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왜 기분이 좋으세요?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기준이 뭐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기준이 뭐예요? 왜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준이 뭐예요? 남들한테 요즘에 인정받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아껴줍니까? 일이 좀 잘 돼갑니까? 일이 좀 안 풀리세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기준이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뭘 느끼는 것의 기준이 뭔지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난 이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준인가를 쓰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느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래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무슨 기준으로 기분이 좋은지 무슨 기준으로 기분이 나쁜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기준 앞에 서는 그 잔잔함과 자유로움을 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잔잔함과 자유로움을 내가 좀 경험하기를 소원한다. 주께서 나에게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으로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꺾을 때 주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서 왕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시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편안함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아버지 안정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성공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사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중요한 것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유익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안전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은 뒤로 가려주시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종은 뒤로 가려주시며 주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이 일어나면 내가 거기서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수고하고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목회를 통해서 안정을 얻고 내가 목회를 통해서 인정을 얻고 내가 목회를 통해서 내가 즐거운 생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죄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악한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기준을 따라왔던 것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몇 가지 주님의 기준을 따랐던 것으로 제가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의 기준을 따르면 얼마나 내 인생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모든 것이 주님의 기준으로 되어진 것까지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심이 내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저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잘하겠다고 얘기했던 시절 우리 사람이 나를 바라보시면 잘한다고 얘기하는 시절에 탈을 때 있는 것을 전해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나에게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이 나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그것들이 다 잡혀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때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제가 주의 것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저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아버지 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추구해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영혼을 권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긴 담을 오시고 아버지 맡긴 영혼이 오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한테는 되게 무겁게 오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게 막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안 다가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는 자주 이것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이것이 되게 나를 안정되게 하고 이것을 내가 되게 인정받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질문 앞에 섭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나도 좋기 때문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내가 내 이름은 뒤로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꿈꾸면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지 저한테는 되게 두려운 말씀으로 오는 말씀이었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물론 하나님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롭고 주님께 유익한 일을 여러분들 많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신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옆에 내 마음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함께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하시길 소원합니다. 진리로 자유하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인의 기도의 열을 갖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사욕을 내 스승으로 삼고 날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멀지만 막연하지만 유일한 기준인 그 꿈을 꾸게 하여 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와닿지 않은 분들은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한 번 더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관계와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노동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을 위하여서, 학업을 위하여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5분 정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듣는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담과 짐을 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오나 내 목표와 방향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큰 근거에 저희가 서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 속에 저희가 서게 하시며, 남에게 이용받고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나 내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제대로 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제대로 된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목사답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욕을 쫓는 스승이 되지, 사상의 스승을 듣고 쫓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목사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우시고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저를 깨우시며 내가 깨어나 주미를 하면서 겠사오니 내가 일상의 잠을 자고 일락의 잠을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보면서, 악한 목사를 보면서 아버지 정죄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버지 저는 그와 다르리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을 터인데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무거울 수 있고,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너무 앞선 말씀일 수 있고,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지금은 상관없는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를 듣게 하시고 깨달을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져 완고하면서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주를 주인으로 섬기며 한 유치 앞에 걸어나와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실 주의 말씀과 인도하실 주의 권능을 제가 믿음의 신뢰하오니 주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며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리를 아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리일 수 없는데, 의를 아나 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의일 수 없는데, 내가 의를 섬기지 않으면서 의인 양 하였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진리에 소속된 사람인 양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라가되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옵소서. 주여 은혜마저도 이 복음마저도 사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편히 위해서, 나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유익하게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이것이 오해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행여나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나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부담을 짓는 것이나 세상에 억압되는 것으로 오해한 자가 없게 하시며, 진리 안의 자유만이 각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좌 앞에 나와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제가 살지 못하거나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리는 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가여 주옵소서. 나를 가여 주옵소서. 나를 가여 주옵소서.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